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극 이사회 8개국 장관급 회의가 열리는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에서 오늘 회동할 예정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회동이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지 시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북극 이사회 일정이 모두 끝난 뒤 오늘 오후 늦게 만날 예정입니다. 이번 회동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러시아 간 최고위급 접촉입니다. 블링컨 장관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와 더욱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관계를 선호한다면서 동시에 러시아가 우리와 동맹 파트너의 이익을 겨냥한 무모하고 호전적인 행동을 선택한다면 우리는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동에서 기후변화와 중동, 이란, 북한 등 특정 사안에서 협력할 수 있는지 시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 병력 증강과 미국 대선 개입에 대한 제재 부과 등으로 최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국 인도가 최소 10월까지 코로나 백신 수출을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어제 현지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 3월 중순부터 백신 수출을 중단한 인도가 10월까지 이를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는 지난 3월 말 자국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자 내수 공급을 위해 백신 수출을 잠정 중단했으며 당초 오는 6월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세계 최대 백신 제조업체인 인도의 세럼 연구소는 어제 우리는 인도 국민을 희생하면서 백신을 수출한 적이 없다면서 인도 내 백신 보급을 우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럼 연구소는 최근 며칠간 인도 정부와 백신 제조업체 등과 백신 수출 재개에 대해 논의했다며 올 연말까지 코백스와 다른 나라에 백신 공급을 시작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처인 세럼 연구소는 백신 공동 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에 백신 11억 회분을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한편 인도 보건부 직구에 따르면 최근 24시간 동안 4,529명이 코로나로 사망하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 아시아계 증오 범죄 방지법을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64, 반대 62로 채택됐으며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이르면 내일 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증오범죄 실태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새로운 자리를 신설하고 아시아계 증오범죄에 대한 지역법 집행관의 대응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념비적인 날이라면서 이 법이 아시아 태평양계에 대한 폭력을 예방 보고 퇴치하기 위한 우리의 방어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시작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교전으로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자 보건당국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와 여성 100여 명을 포함해 최소 219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지고 1,4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공습을 통해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측 군인 150여 명을 사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어린이 2명을 포함해 12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전 중단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진전은 없습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어제 이집트, 요르단과 함께 폭력행위 중단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지만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구축함이 어제 중국의 자국 앞바다로 주장하는 타이완 해협을 또다시 통과했습니다. 지난 1월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 함정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미 해군 7함대는 성명을 통해 커티스 윌버함이 18일 국제법에 따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며 통상적인 항해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동부전구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미국의 행위는 타이완 독립주의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으로 영내 정세에 간섭하고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형주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80%에 가까운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다른 미국 사람들로부터 존중받지 못하고 있고 차별을 느끼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인종을 망라한 상당수의 응답자들은 아시안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늘고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비영리단체인 한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가 최근에 미국에 사는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먼저 정치 성향에 따른 아시아계의 인식 차이가 컸습니다. 절반이 넘는 공화당 지지 성향의 응답자들은 아시아계 미국인들이 공평하거나 더 나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고요. 80%에 가까운 민주당 지지 응답자들은 아시아계가 차별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3월에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일어난 6명의 아시아계 여성이 사망한 총격 사건 이후에도 37%의 백인, 30%의 흑인, 그리고 25%의 남미 응답자들은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통해서 인식하는 아시아인들의 역할은 식당 종업원, 성노동자, 쿵푸, 운동인 등 기존의 고정관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에 대한 인식조사가 시행된 것이 20년 만입니다. 이번에 조사를 진행한 단체는 42%의 응답자들이 저명한 아시아계 미국인의 이름은 하나도 대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아시아계에 대한 미국 사람들의 정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식 변화에 대한 조사를 매 해마다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탈리아의 테러단체 붉은 여단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주간 프로그램 여성 언론인 대담에서는 블룸버그 통신의 과학 담당 논설위원입니다. 페이 플렘 씨 만나보겠습니다. 5월 20일 목요일 북한은 자강도와 양강도 지역이 30도까지 올라서 덥겠습니다. 오전에는 대부분 지역에 구름 많이 끼고 황해도와 평안남도 그리고 강원도, 함경남도 지역 남쪽에서 올라오는 비구름대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덕분에 금요일은 때이른 더위의 기운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목요일 아침 가장 기온이 낮은 곳은 함남 장진입니다. 5도. 하지만 황해도와 평남 지역 그리고 13도에서 시작하고 강원도 원산은 아침 최저 기온이 16도입니다. 낮에는 기온이 가장 낮은 곳이 선봉 17도, 서쪽 지역 대부분은 25도 이상, 양강도 해산이 28도, 자강도 중강이 30도까지 오릅니다. 주요 도시의 기온도 함께 보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15도에서 시작했다가 낮에 25도까지 오르겠고 신의주는 13도에서 24도, 개성은 14도에서 25도, 원산은 16도에서 21도입니다. 함흥 14도에서 25도, 청진은 11도에서 19도입니다. 동해상 막다가 구름 많아지고 서해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0.5에서 4m로 오후에 물결이 아주 높게 일겠고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유엔 안보리에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살펴봅니다. 미국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을 또 통과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조처가 완화하면서 북아프리카에서 남부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이 급증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도 먼저 가자지구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지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여전히 무력 충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밤 사이에 5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해서 약 25분 동안 가자지구 남부 하마스 지하 터널에 맹공을 가했고요. 약 40개의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하마스도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네, 하마스도 지난밤에 약 50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해안 도시 아슈돗, 남부 테라비브, 가자지구 접경 밀집 지역 쪽으로 집중 발사했습니다. 하마스는 지난 11일에 지금까지 약 3,450발의 로켓을 이스라엘 쪽으로 발사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이스라엘군은 자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인 아이언돔의 요격 미사일로 90% 이상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지금 양측의 공격이 2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당국은 지금까지 어린이 63명을 포함해서 217명이 목숨을 잃고 1,400여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는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12명이 사망했는데요. 이스라엘 경찰은 18일 가자지구 접경 바로 근처에 있는 이스라엘 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태국 근로자 2명이 하마스의 로켓에 사망하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재산 피해는 당연히 크겠죠?
네, 물론입니다. 유엔에 따르면 가자지구에서는 지금까지 병원 6곳, 1차 의료시설 9곳을 포함해서 약 450채의 건물이 붕괴하거나 심하게 파손됐고요. 약 4만 8천 명에서 5만 2천 명의 피난민이 유엔이 운영하고 있는 약 58개의 학교에서 대피 중입니다.
네. 자, 지금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이 가운데 프랑스가 결의안을 내놨다고요?
네, 18일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실인 엘리제 궁은 이날 성명을 내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 압둘라이세 요르단 국왕과 화상회의를 한 후에 결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결의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습니까?
네, 엘리제 궁 발표에 따르면 세 나라는 크게 세 가지 기본 원칙에 동의했는데요. 즉 발포를 멈출 것, 휴전 협정을 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 유엔 안보리가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제 궁은 또 성명에서 3국은 가자지구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유엔 안보리도 그간 몇 차례 긴급 회의를 소집해서 이 사태를 논의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주에 공개 비공개 긴급 회의를 열고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하지만 유엔 안보리 제재의 하나인 공동성명 채택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안보리 공동성명은 다른 10개 비상임이사국이 전원 찬성하더라도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공식적으로 대외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는데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왜 공동성명 채택에 반대를 하는 겁니까?
네, 미국 정부 관리들은 이 갈등 종식을 위한 외교적인 노력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의 목적은 충돌을 끝내는 거라면서 무엇이 올바른 접근법인지 매일같이 검토하고 있고 막후에서 조용하게 외교 노력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 정부 쪽에서 새로운 발표가 나온 게 있습니까?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17일 트위터에 이스라엘의 공격은 평화를 되찾을 때까지 계속될 거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의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은 적들에게 교훈을 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지금 다른 지역에서도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고 하죠?
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요르단강 서안 등지에서 이스라엘의 대규모 공습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경찰의 진압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반발하면서 곳곳에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르단강 서안 팔레스타인 주민들 그리고 이스라엘 인구의 약 21%에 달하는 아랍계 주민들은 17일 하마스와 연대하는 뜻에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의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을 또 통과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과 타이완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 해군 7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미사일 구축함 커티스 윌버가 17일 타이완 해역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해군 함정이 타이완 해역을 통과한 건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네, 타이완 해역은 민감한 수역이죠.
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워서 타이완이 자국의 일부고 본토 중국과 타이완 섬 사이의 좁은 해협인 타이완 해협도 자국의 영해라는 입장입니다. 중국은 또 남중국해의 90% 이상이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고요.
네, 미국은 타이완 해협은 국제법이 인정하는 공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해협은 남중국해로 연결되는데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지난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에서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네. 미 해군 7함대가 이번 임무 수행에 관한 보도문을 내놨군요.
네, 해군 7함대는 커티스 윌버호의 타이완 해협 통과는 국제법에 근거한 것이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계속 날아가고 항해하며 작전을 수행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중국은 이에 대해서 어떤 반응 보였습니까?
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커티스 윌버의 항로를 파악하고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중국군은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또 미국의 행동이 타이완의 독립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거라면서 의도적으로 영내 긴장을 부추긴다고 반발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내년에 열리는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국제인권단체들과 일부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중국 정부의 신장 위구르족 인권 유린에 대한 대응으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낸시 펠로시 미 연방 하원 의장이 18일 하원 중국위원회 그리고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화상 청문회에서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을 제안했습니다.
네, 이 외교적 보이콧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각국이 베이징 올림픽 대회에 선수들을 출전시키지 않고 기업들의 후원을 막는 이런 전면적인 보이콧 대신에 정상들이 개막식 등에 불참하는 거라고 펠로시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정상들이 앉아있는 그 순간에도 집단 학살은 계속될 거라면서 마치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베이징 올림픽 대회를 치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다른 나라가 얼마나 호응할지 그게 관건이겠군요.
네, 펠로시 의장은 그 점에 대해서 과거에도 실패했기 때문에 가능할진 모르겠다고 토로했습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 2008년 베이징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렸을 때도 중국의 티벳 탄압을 이유로 당시 W. 부시 대통령에게 개막식 불참을 요구했었는데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부는 이런 보이콧 주장에 어떤 입장입니까?
앞서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 정부는 동맹국이나 어떤 협력국들과 보이콧에 대해서 논의한 적도 없고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미국 올림픽 패럴림픽 위원회 측은 지난주에 미국 의회에 서한을 보내서 올림픽 대회가 정치적인 수단으로 이용돼선 안 되고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 오랫동안 훈련해온 선수들을 불확실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라면서 보이콧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최근 북아프리카에서 남부 유럽으로 가려는 난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북아프리카에서 지중해 너머에 있는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가려고 시도하는 난민들이 최근 크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구조하거나 구호하는 단체들이 무척 바빠졌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가려는 난민들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최근 북아프리카에 있는 스페인령 세우타에 난민 6천 명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모로코와 인접한 세우타는 유럽으로 가려는 아프리카 출신 난민들의 첫 번째 관문으로 꼽히는데요. 이곳에 도착한 난민들은 대부분 이웃 모로코에서 온 사람들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스페인령인 세우타로 가서 나중에 스페인 본국으로 들어가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정부는 이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고 2,700명을 다시 모로코로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예, 스페인 정부가 이 사람들을 다 받아주지는 않았네요.
네, 맞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스페인 정부는 세우타 국경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군과 경찰 병력 각각 200명을 세우타에 추가 배치했습니다.
네. 이탈리아 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탈리아로 가려고 리비아에서 출발해 지중해로 건너는 난민들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탈리아 남부 람페두사에 난민 2천 명이 도착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 독일 구호선은 이번 달부터 지중해에서 구호를 시작했는데요. 사흘도 안 되는 기간에 400명 이상을 바다에서 구조했다고 합니다.
네, 구조된 사람들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주로 아프리카 출신들인데요. 그 밖에 방글라데시, 시리아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유엔과 구호기관들은 지난주에만 난민 약 1,000명을 리비아로 돌려보냈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동안 이 남부 유럽으로의 그 난민 유입 소식이 주춤했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지역 간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봉쇄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그 여파로 난민 유입이 크게 줄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를 한 거죠?
맞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조금 진정되면서 많은 나라가 봉쇄 조치를 완화했고요. 거기에다가 기온이 올라가면서 바다를 건너서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로 가려는 사람이 다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이 지중해를 건너던 많은 난민들이 목숨을 잃는다는 그런 소식도 계속 전해졌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허술하거나 작은 배에 너무 많은 사람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는 탓에 익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이런 위험한 여행 중에 인권을 유린하는 사례도 많은 걸로 전해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단체가 지중해에서 구조나 구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대응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습니다. 앞서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에 대한 수사를 형사사건 쪽으로 확대합니다. 이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소득이 약 60만 달러로 공개된 내역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아시아계 대상 혐오범죄 대응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네요.
네, 18일 열린 하원 본회의에서 코비드-19 혐오범죄 법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364표, 반대 62표로 가결했습니다. 아시아계 주민들한테 벌어지는 혐오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규정들을 담았는데요. 최근 아시아계 사회와 미국 전반에서 엄중하고 가중되는 위기에 맞서는 중대한 입법 조치다라고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평가했습니다.
네, 엄중하고 가중되는 위기,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겼습니까?
네, 아시아계 주민들을 상대로 혐오를 표시하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 동안 미국 전역에서 총 3,800건에 달하는 아시아계 주민 차별 관련 사건이 보고됐다고 이 법안 서두에 명시했는데요.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아시아계 주민들이 이유 없이 공격당하는 일이 잦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시아계 주민 대상 공격이 늘어났고 여기에 대응하는 법안을 채택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 법안 발의자인 그레이스 맹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최근 약 1년 반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들은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편견과 인종차별적인 공격을 참아내도록 강요받는데 지쳤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법안이 채택된 직후 맹 의원은 이제 아시아계 사회가 벌이고 있는 싸움에 든든한 뒷받침을 갖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맹 의원과 같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번 법안을 전폭적으로 지지했고요. 반대표는 모두 공화당에서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인데 표결에서 반대가 44표, 그러니까 44명을 제외한 공화당 의원들도 찬성을 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이 공화당 소속 한인 여성 정치인들인 영김 의원, 그리고 미셸 스틸 의원도 찬성표를 던졌는데요. 이 문제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입장을 가릴 일이 아니고 혐오와 싸우는 것은 초당파적 사안이라고 스틸 의원이 강조했습니다.
네. 자, 법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짚어보죠.
네, 연방 법무부 내에 아시아계 대상 혐오 관련 사건 검토를 급행 처리하는 직위를 새로 두도록 했습니다. 또한 지역 경찰이 관련 사건에 대응하는 것도 연방 법무부가 지원하도록 했고요. 혐오 범죄 자료 수집을 촉진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또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핫라인 전화도 각 주정부 산하기관에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네. 코로나 사태 발발 이후에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습니까?
네, 미국 곳곳에서 신체적, 언어적 폭력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뉴욕시내 번화가인 맨해튼 한복판에서 38살 흑인 남성이 65살 아시아계 여성을 발로 차고 짓밟았던 사건이 영상으로 찍혀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고요. 또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자영업을 하는 한인 업주가 괴한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에 담겨서 전국적인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 3월에는 조지아주 애틀란타 일대의 아시아계 휴양시설의 업소 3곳에서 연쇄 총격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아시아계 6명을 포함한 총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이 애틀란타 총격 사건도 혐오 범죄로 판명이 된 겁니까?
네, 혐오 범죄 급증화 중에 일어난 대표적 사건이다라고 이번 법안에 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 희생자인 현정 그랜트 씨, 김순자 씨, 유영애 씨, 박순정 씨 등의 이름이 이 법안 제2조에 명기됐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검찰은 지난 11일 이 총격범인 로버트 에런 롱 씨에게 혐오 범죄 혐의를 적용해서 사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최종 입법까지 어떤 절차 남았습니까?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2일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는데요. 상원에서는 찬성 94표, 반대 1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이 유일하게 반대한 사람은 이 극렬 보수 인사로 평가받는 조시 홀리 의원인데요. 반대한 이유에 관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째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네.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말을 했는지 판단하는 권한, 그리고 그런 행위를 감시하는 권한까지 연방정부, 그러니까 법무부에 쥐어졌다고 홀리 의원이 성명을 통해 지적했는데요. 법안의 내용이 너무 광범위하다면서 혐오범죄 사건을 규정할 수 있는 끝없는 권한을 연방정부에 준 것은 내가 볼 때 큰 문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제 법안이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조만간 공식 발효시킬 전망입니다. 이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20일쯤에 서명할 걸로 정치전문 매체들이 전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법안이 지난달 상원을 통과한 직후 중대한 입법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이 시행되면 아시아계 미국인과 하와이 원주민 그리고 태평양 섬 지역 출신 주민들한테 평등과 정의를 구현하는데 우리나라 미국이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것이라고 바이든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뉴욕주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고요?
네, 뉴욕주 맨해튼 지방검찰이 진행 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 사업체에 대한 수사가 뉴욕주 법무부 차원으로 확대됩니다. 18일 CNN 방송이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이후에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주요 매체들이 잇따라 진전 상황을 전했는데요. 레티시아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측 대변인이 성명을 통해 전후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네. 자, 뉴욕주 법무장관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사안의 성격이 더 이상 민사 사건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트럼프 오르거니제이션,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 측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뉴욕주 법무부는 맨해튼 지방검찰과 함께 형사사건 쪽으로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하지만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구체적으로 공개할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수사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여러 사안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은 회계 부정 수사입니다.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매수 의혹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불륜 관계를 주장했던 성인 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 씨 등이 언론을 통해 폭로전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이었던 마이클 코언 변호사가 이 대니얼 씨의 입을 막기 위해서 돈을 준 뒤에 이 돈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변제받았는지 그 여부를 검찰이 살피고 있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업체가 연루된 게 확인이 되면 회계 부정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 회계 부정 의혹 외에 또 어떤 사안이 있습니까?
예, 탈세 혐의도 살피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업체가 대출과 보험 적용에서 유리한 조건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체의 자산 가치를 부풀렸다고 이 뉴욕주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데요. 또 세금 내는 걸 줄이기 위해서 또 자산 가치를 또 반대로 고의로 축소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에 진행 중인 수사들은 지금 어디까지 진전이 됐습니까?
예, 몇 년째 이 특별하게 진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직에 있는 동안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이 민주당이 장악한 뉴욕 검찰이 정치적인 동기에 따라 압박해온 것이라고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주장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한 납세 내역 제출도 거부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연방대법원이 지난 1월 이 소환장 집행을 허가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납세 내역이 검찰에 제출됐습니까?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납세 자료와 사업체 관련 문서들을 회계 담당 업체를 통해 제출을 받았다고 뉴욕 검찰 당국이 지난 2월 밝혔는데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연방세금 정산 기록이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얼만큼의 금액이나 어떤 항목이 담겼는지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 같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형사사건 쪽으로 적극적으로 수사한다. 이렇게 뉴욕주 검찰이 밝힌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까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일부 매체들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이 만일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고 처벌까지 받는다면 이 파장이 커질 전망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조지아주에서도 형사사건 수사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지난 대선 결과를 뒤집으라는 압력을 주정부 당국자에게 넣은 의혹에 관한 사안입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해 세금 보고 내역이 공개됐다죠?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작년에 60만 달러 넘는 소득을 기록했고요. 이 중에 약 26%에 해당하는 15만 7천여 달러를 연방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소득세율 평균인 14%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 건데요. 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이런 내용의 지난해 소득세 정산 내역을 17일 공개했습니다.
네, 지난해라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그 전년도보다 소득이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났는데요. 그 전년도인 2019년에는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소득이 98만 5천 달러가 넘었었습니다. 이 책 판매와 강연료,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가 교수로 일하는 이 노던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레지에서 받은 연봉, 또 바이든 대통령이 강의하던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연봉 등이 주 수입원이었는데요. 하지만 작년에는 대통령 선거운동에 집중하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직업활동의 기회가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세금 내역이라는 걸 보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대략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부 내역을 보면 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는 작년에 약 3만 700달러를 10개에 달하는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소득의 한 5% 정도를 자선단체에 보낸 겁니다. 이 가운데 만 달러는 보 바이든 재단에 기부했는데요. 이 보 바이든 재단은 뇌암으로 이 세상을 떠난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의 이름을 딴 비영리 단체입니다. 아동학대 방지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 부부의 총 자산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한 120만 달러에서 288만 달러 사이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미 공직자윤리국의 별도로 제출한 재정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수입과 세금 내역을 공개하는 게 오랜만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의 이 소득세 정산 내역 공개는 40년 넘게 전통적으로 계속이 됐습니다. 하지만 앞선 사건에서 전해드린 것과 같이 이 전임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이 소득세 정산 내역을 공개하기를 거부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오랜 전통을 이번에 회복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 소득세 정산 내역 공개에 앞서 앞으로 모든 미국 대통령에게 기대돼야 하는 대통령의 이 납세 내역 공개 전통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내역은 그러면 전혀 공개가 안 됐던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 공개된 바는 없고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즈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세금 정산 내역을 입수해서 2016년과 2017년 연방소득세로 각각 1년에 750달러를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750달러라는 액수가 부동산 재벌 출신 대통령이 낸 세금치고는 너무 적다라는 이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미 국세청 IRS 집계에 따르면 2017년에 미국의 평균 납세액은 약 12,200달러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냈다는 750달러보다 약 16배 많았습니다.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했었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세금을 제대로 납부를 했고 750달러는 세금을 정산하는 수수료로 생각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요. 이 IRS는 이 소득세 정산 과정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자, 이번에 부통령 부부의 세금 내역도 공개가 됐습니까?
네. 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인 이 더글러스 M. 호프 변호사는 지난해 170만 달러에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으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 37%를 세금으로 냈고요. 약 2만 7천 달러는 기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해리스 부통령은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이었고요. 남편 M. 호프 변호사는 로스앤젤레스에 기반을 둔 예능업계 전문 변호사였는데요. 이 M. 호프 변호사는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법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해리스 부통령의 자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미 공직자 윤리국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자산은 100만 달러에서 240만 달러 사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이탈리아 검찰 요청에 따라서 프랑스에 숨어있던 이탈리아인 7명을 테러 혐의로 체포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이탈리아 테러단체인 붉은 여단 소속으로 알려졌는데요. 시사상식 ABC, 오늘은 이 붉은 여단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붉은 여단은 지난 1970년 이탈리아에서 공식적으로 결성된 극좌파 테러 조직입니다. 공산주의 이념가인 카를 마르크스와 마오쩌둥 그리고 체게바라의 사상에 경도된 이들은 무장투쟁을 통해 혁명적 국가를 만들고 서방 동맹에서 이탈리아를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붉은 여단은 1970년 11월 이탈리아 밀라노의 몇몇 공장과 창고를 폭파함으로써 처음으로 자신들의 존재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듬해엔 납치를 시작했습니다. 또 1974년엔 처음으로 정부 관리를 암살했는데 첫 암살 대상은 이탈리아 투린시의 대테러기관 고위관리였습니다. 이후 이탈리아 사법기관이 조직 창립자인 레나토 크루치오를 포함해 붉은 여단 조직원들을 대규모로 검거했지만 암살은 간헐적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붉은 여단은 1978년 들어 세상을 매우 놀라게 했습니다.
Morrow's been Prime Minister five times and is now chairman of the Christian Democrat Party, which controls the present coalition government. In fact, they have controlled the Italian government for 30 years.
이에 붉은 여단은 알도 모로 전 이탈리아 총리를 납치한 뒤에 살해에 충격을 줬습니다. 모로 전 총리는 이탈리아의 거물급 정치인이었습니다. 붉은 여단은 모로 전 총리를 인질로 수감된 조직원들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지만 이탈리아 정부가 이에 따르지 않자 모로 전 총리를 살해했습니다. 또 1981년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소속인 제임스 도지어 미군 준장을 납치했습니다. 도지어 준장은 이탈리아 파두아에 구금돼 있다가 이탈리아 경찰에 극적으로 구출됐습니다. 붉은 여단은 1974년과 1988년 사이 50여 건의 공격에서 거의 5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70년대 붉은 여단의 활동이 정점에 있을 때 돈을 받는 정식 조직원이 400명에서 최대 500명에 달했습니다.
Political violence and terrorism, bomb attacks, kidnappings and targeted killings. Railway stations, trains, public buildings.
1988년 이후 붉은 여단의 공격은 중단됐습니다. 또 이듬해 이탈리아와 프랑스 사법기관이 조직원들을 대거 검거한 뒤부터는 붉은 여단 조직이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그래도 1990년대 들어 붉은 여단을 자칭하는 집단이 군기지와 이탈리아 정부 관리들을 상대로 테러를 감행하기도 했습니다. 네, 시사상식 ABC 오늘은 붉은 여단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이어집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일상 복귀에 대한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비롯한 변수와 우려도 여전한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추적해온 전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페이 플램 과학 담당 논설위원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Okay, I'm Faye Flam. I'm a science journalist. I create and host a podcast called Follow the Science. It is
네, 저는 페이 플램입니다. 과학 전문 기자고요. 블룸버그 통신에서 논설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을 따르라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직접 진행을 맡고 있어요.
과학을 따르라는 항상 청취율 상위권에 있는 유명 팟캐스트인데 어떤 내용인지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 설명해 주시죠.
The kind of broadest term meaning following what's happening in science, learning about science, keeping track of science.
과학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뤄요. 과학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중에서 시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은 뭔지, 그 밖에 여러 가지 소재들을 골고루 다룹니다. 제가 지난해 과학 보도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플리엄 펠로로 선정됐어요. 전문 언론인 협회에서 주신 영예인데요. 제가 원하는 보도 활동에 자금과 시설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바탕으로 시작한 팟캐스트예요.
팟캐스트는 전통적인 언론과는 다른 새로운 매체잖아요. 기자로서 경력이 오래되셨는데 여기에 도전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I've been a print journalist or a written journalist, I guess, for many years, maybe 30 years now? 30, a little more than 30. And
저는 인쇄 매체에서만 오래 일했습니다. 벌써 한 30년 넘었을걸요. 1988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시사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 수습 기자 생활을 시작했어요. 미국에 돌아온 뒤 필라델피아 인콰이어러 신문에서 20년 가까이 일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외부 필진으로 기고한 적도 있고요. 지금 일하는 블룸버그도 방송이 있긴 하지만 제가 쓰는 논설과 기사는 웹사이트에 나가니까 인쇄 매체인 겁니다. 그래서 제 음성을 직접 들려드릴 수 있는 팟캐스트에 흥미를 갖기도 했어요.
최근에 다룬 팟캐스트 소재나 블룸버그에 쓰신 기사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시죠.
Well, I would say that the pandemic has been an incredibly important story for science journalists. Everybody's covering it, but I feel like those of us who have a background in science
아무래도 팬데믹 사태가 저 같은 과학 전문 기자한테는 최근 가장 중요한 소재이고 주제입니다. 다른 쪽에서는 신경 쓸 여유가 사실 없어요.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관한 기사와 팟캐스트 내용이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이제 전체 인구 절반에 육박하면서 조만간 이전 생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잖아요. 그런데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되면서 이걸 백신으로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지가 대중의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 종류와 기능 그리고 확산 현황을 소개한 내용의 호응이 컸습니다.
그 결론은 뭡니까? 변이 바이러스를 기존 백신으로 통제할 수 있나요? 그리고 변이가 생기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be critical and talk about whether what CDC is talking about is really in line with what
지금까지 나온 변이는 기존 백신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합니다. 백신 학자들 모두 그렇게 봐요. 그래서 속도 싸움입니다. 얼마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느냐에 따라 변이가 나올 가능성과 변수가 커지기 때문에 그걸 줄여야 합니다. 한시라도 빠르게요. 그 수단이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접종률을 신속하게 높여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변이가 생기는 원인을 물으셨는데 그건 진화론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에 기반한 겁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진화예요. 고등동물의 경우 생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몇 세기가 지나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구조가 단순한 하등 생명체는 며칠만 해도 진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환경에 맞춰 자기 자신을 바꿔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바로 변이 바이러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코로나 사태의 정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지난 1월 말 신규 확진이 하루 20만 건에 육박했었으니까요. 정부의 코로나 대응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Yeah, I mean it's I think that the vaccine rollout has been great and the vaccines really are turning out to be
높이 평가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백신에 관해서 그래요. 정부가 제약 업체들을 독려해 지속적인 생산과 수급을 관리하고 공급과 접종을 속도감 있게 밀어붙인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이 최근 3만 건대에 머물고 사망자 수도 줄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만의 공적은 아닙니다. 미국이 충분하게 백신을 보유하게 된 건 이전 행정부에서 시작한 일이니까요. 이전 정부가 백신 개발 정책을 세우고 관리한 점을 인정해 줘야 합니다.
이전 정부가 씨앗을 뿌린 과실을 현 정부가 거두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Get more, you know, with some flaws, but getting those vaccines into people so that everybody who wants a vaccine can get one. And I think then the next job, which is going to be incredibly important, is
그건 아니에요. 백신을 개발시키는 정책과 그것을 접종시키는 정책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제약업체들은 기술이 있고 이윤만 보장된다면 개발에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정부가 그걸 관리하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접종 쪽으로 넘어가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됩니다. 미국은 자유국가라서 정부가 백신을 맞아라 말아라 국민들에게 강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접종률이 인구 절반 수준이 된 뒤에 진전 속도가 느려지고 있잖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접종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접종률을 더 높이는 건 정부 역량에 달렸습니다.
지금까지 30년 넘는 언론 경력에서 최고의 순간, 가장 좋았던 일은 뭔가요?
Oh, that's hard to say. I mean, I've written like a gazillion, and I can't say that one thing really stood out, I guess.
그거 참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네요. 특정 사건이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전문 기자로서의 실력을 인정받을 때가 가장 기분이 좋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그런 일이 특히 많았어요. 블룸버그의 동료 기자들이 변이 바이러스 문제가 커지는데 이 부분에 관해 기사 좀 써줄 수 있겠어? 백신 개발 기술에 관해 나 좀 도와줄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요구할 때가 행복합니다. 이런 협력을 통해 좋은 기사가 나오고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 언론인으로서 큰 보람 가운데 하나니까요.
이렇게 과학 전문 기자로 실력을 인정받게 되기까지 여성이라서 감당해야 했던 어려움은 없었나요?
Oh my gosh, you know, I think it's hard for everybody. I think it's so competitive and it's hard to get the kind of job you want. It's hard to
아이고, 말도 마세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은 남녀 모두에게 공통적이라고 생각해요. 언론계는 정말 경쟁이 심합니다. 일단 주요 매체의 기자가 되기도 어렵고 또 그중에서 위로 뚫고 올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일 같은 실력과 같은 성격, 같은 생각을 가진 남성이라면 조금 수월할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여성이라는 점을 그다지 의식하지 않았어요. 목표를 뚜렷이 세우고 그것만 바라보고 달려왔습니다. 실력으로 승부를 겨루자고 생각했던 거예요.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B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they're both incredibly important, and I think that people who don't have those need to keep fighting for it because I think they're
두 가지 모두 믿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가치입니다. 결핍된 곳에 계시는 분들은 꾸준히 싸워 나가야 합니다.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국민이 주인이란 이야기잖아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이 없으면서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건 앞뒤가 안 맞습니다.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못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하층 시민으로 대우받는 사회가 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페이 플램, 블룸버그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서 재미있는 표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 이어집니다.
Welcome back to Cinema English, you guys. My name is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Cinema English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영화 Murder Mystery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결혼 15년 차인 뉴욕 경찰 닉과 미용사인 아내 오드리. 둘은 결혼 후 처음으로 낭만적인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비행기 안에서 남편 닉이 잠든 사이 아내 오드리는 잘나가는 사업가 찰스를 만나며 인연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들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Across the Pond 한번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Asleep. He's dead,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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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Pond 하면 연못, 호수를 가리키죠. 하지만 across the pond는 단순히 연못을 건너가 아니라 대서양을 건너라는 표현입니다. Across the pond means over the Atlantic Ocean, as in the other side of the Atlantic Ocean. 미국에서 유럽을 갈 때 I'm going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Across the pond. 특히 이 표현은 영국에서 미국, 미국에서 영국을 가리킬 때 자주 쓰는 표현인데요. I'm going across the pond. 나는 영국에 갈 거야. 예를 들어 미국에서 He's from across the pond 라는 표현을 들으면 그는 영국에서 왔어, 그는 영국 사람이야 라고 짐작할 수 있겠죠? 재벌인 찰스는 호화로운 요트 파티에 닉과 오드리를 초대하고 설레고 즐거운 마음으로 제안을 받아들이지만 요트 안에서 둘은 갑자기 억만장자를 살해했다는 황당한 누명을 쓰는데요. 과연 이들은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at brings you across the pond?
It's my honeymoon.
Where's your husband?
Dead. I'm asleep. He's dead, dead asleep.
Sir, if you don't return to your seat, I'm gonna have to call.
Cops.
Hey! Hi, honey!
We've actually been married for 15 years, but we just have been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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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ry busy.
오늘의 표현은 대서양을 건너, across the pond 였습니다. That is it for today's Cinema English.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와 뉴스 투데이 3부가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